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이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47장과 48장은 짝이 되는 장들입니다. 47장은 바벨론 멸망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고요. 48장은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바벨론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을 나와서 본토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한 장을 할애해서 그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노래하십니까? 바벨론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로 붙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도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론가 흩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자기 나라로 억지로 포로로 끌고 간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나라가 멸망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녀 딸 바벨론아 딸 갈대하여. 처녀 딸 또 딸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붙인 호칭 같습니다. 또 한 번도 침략을 당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는,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하고 많은 나라들도 부러워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호칭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맷돌로 곡식을 갈고, 맷돌로 곡식을 가는 것은 하녀들이,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주인은, 처녀 딸, 귀한 딸은 맷돌로 곡식을 갈 일이 없어요. 맷돌로 곡식을 갈라는 얘기는 뭔가 생활이 생계가 급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유월절 지나 나오던 그 밤에 급히 반죽을 만들어서 무교병을 만들고 그것을 허리에 차고 급하게 애굽 땅을 떠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란 얘기예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망해서 도망가는 처지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앉을 것이고 티끌 가운데 앉을 것이고 아름다워 자랑하던 그 치마가 드러나서 이렇게 하체가 다 드러난 채로 강을 건너 도망하거나 혹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이렇게 시적으로 생생한 표현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계십니다. 사실 뭐 맷돌로 곡물을 갈아서 반죽을 만든다든지 치마가 드러나서 하체가 드러난 채로 강을 건넌다든지 하는 표현들은 다 이사야서에서 전에 다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강력한 나라에 끌려 포로로 끌려갈 때 치마가 벗겨지고 하체가 다 드러나서 그렇게 자랑하던 장신구와 뭐 화장품들도 아무 소용이 없이 그렇게 끌려갈 거다 하는 그런 표현과 똑같은 표현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47장 전체는 그 노래와 시적인 표현 가운데에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와 멸망할 때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멸망하게 된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지요.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나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앉아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특별히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기업, 자기 백성 야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일에 징계하시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들린 몽둥이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높아서 주인이 된 양 자기가 평안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교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강포한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그 마음이 잔인해져서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에게도 멍에를 지우고 불쌍히 여기지를 않고 그 종말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게 네 자리를 알라고 네가 어떤 위치인지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치하고 평안한 자 그 자리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한날에 갑자기 재앙이 겹칠 것이라고 주술과 주문을 어릴 적부터 사용해서 바벨론의 우상이 많았거든요. 바벨론의 느보와 벨 같은 신들과 우상들이 있었는데 모든 나라가 부러워했거든요. 그 우상 덕으로 승리한 줄 알았거든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벨과 느보신이 더 강력해서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저렇게 금과 은으로 만든 저 신들이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저 시골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는 이 세계 대제국 바벨론의 신이 그 힘이 그 부유함이 그 행복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던 그런 그 우상들도 주술과 주문들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많은 주술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많은 지혜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은 올려다 볼 때 제일 잘 보이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다고 하늘이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높이 올라갈수록 하늘을 올려다 보지 못해요. 높이 올라간 자기만 보이고 저 발 아래에 있는 저것들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올려다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지혜가 자기의 높음이 자기의 복이 하나님을 보고 경외하는 눈과 믿음을 가린다면 그거는 화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당한 처지가 딱 그 처지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알지도 못하게 되었다.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알지도 못하게 되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송은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가운데 뜬금없고 느닷없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시는 심판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됩니까? 원수 나라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니까 이스라엘의 억울한 것이 풀어져서 그럴까요? 원수 나라가 망하니까 이스라엘이, 물론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본토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얘기만을, 이스라엘의 복수를, 보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만으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런 것도 같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받는 이유를 하나님이 자기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바벨론을 들어 쓰셨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한 줄 알고 노인에게 멍에를 씌우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어린아이를 막 긍휼히 여기지 않고 바위에 내쳐서 그런 나라들에게, 시편 137편을 보면은 137편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 노래 부르는, 찬송하는 성가대원들이 부른 시가 시편 137편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의 수금 악기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고 울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니네가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며, 성가대원이라며, 노래 한번 해봐라, 여호와 찬양하는 노래 한번 해봐라,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 성전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노래를 이 이국 땅에서 부를 것인가, 우리가 결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잊지 않을 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차라리 내 입술이 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노래하는 노래가 137편이거든요. 근데 137편의 맨 마지막 두 구절이 이렇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끔찍하잖아요. 바벨론이 이렇게 악을 행해서 멸망할 딸인데 그 어린애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겠다고, 우리가 당한 대로 그대로 당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갈 때 노인애들에게만 멍에를 치우고 어렵게 한 뿐만 아니라 어린애들을 막 길에 방해가 되니까, 막 울어대니까 바위에 맺히고 그랬나 봐요. 똑같은 일을 니네들도 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노래지요. 하나님도 그런 차원에서 바벨론에게 복수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바벨론이 멸망한 것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왔으니까,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이겼으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48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제 본토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장인데, 그 장에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48장 1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그러니까 바벨론과는 달리,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바벨론과는 달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인데도 너희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8장의 맨 마지막에 몇 구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포로에서 풀려나서 본토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구속하신 것을 찬양하란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는 길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48장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명령을 들었더라면, 내가 만든 그 백성으로 회복되었더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컬을 만한 그 백성이 되었더라면, 너희 안에 악이 제하여지고 너희의 지혜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었더라면, 너희의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며 너희의 공의가 바다의 물결과 같았을 것인데, 이제 너희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희를 지켜주기는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악인이어서 참된 평안이 너희에게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새 아이덴티티, 새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49장부터는 그렇게 바벨론과는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힘만으로 쓰임을 받은 고레스 하나님의 종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만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백성이 구원받기까지 그 고난을 대신 받으신, 고난받으신 종,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 끝까지 순종하시는 종,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 49장부터 55장까지 말씀이에요. 이 47장과 48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장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만 사랑하셔서 참으로 적국을 미워하고 편애하고 복수하시는 그런 우리와 같은 차원의 그런 편애와 복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얼굴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매일 성경에서 여호수아 묵상이 어제 끝났는데,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으로 가야 되는데, 첫 성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리고 기도가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반가워서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편이십니까? 우리 편이어서 우리를 도우려고 오셨습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그 하나님의 사자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 편 되기를, 하나님의 그 능하신 칼과 판단대로 행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 아니에요.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는 구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바벨론의 죄악을 불태워버리시는 초계같이 불사르는 그 불은,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의 원수들이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하고 통쾌해하며 손뼉을 칠 만한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악을 소멸하시는 그 불은 혹시 우리 안에라도 그와 같은 악이 있다면, 혹시 우리 안에서라도 그와 같은 악을 발견하신다면 여지없이 태워버릴 그런 거룩함과 공평함에 두려운 불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이,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것이, 심판하실 분이 용서하시고 멸망시킬 권세가 있으신 분이 구원하시는 것이 참된 용서와 참된 구원인 것입니다. 시편 7편에 보면은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기도인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람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막 말로 행동으로 막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자에 둘러싸인 그 바람 앞, 그 앞에 놓인 먹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니까 대적들이,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이 그런 말로 다윗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화친을 행하지 못하고 네 손에 피가 묻었고 하나님께 보화를 받았고 네 속에 악이 가득하다고 없는 말을 꾸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말이 진짜면은, 내 안에 정말 그런 것이 하나님 눈에 발견이 되면은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다 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는 것이 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온전히 찰싹 숨김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온전히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원수를 심판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악도 심판하시라고.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원수의 악을 초계같이 불사르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도 불러놓고도 근심하시는 모든 악과 모든 불의와 모든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 앞에 타버렸으면 좋겠다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나님만 높인다고 나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심판에 우리의 인생과 심령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훤히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참아받지 못하는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더 이상 우리에게 내릴 죄와 저주가 소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무한하신 긍휼을, 그 놀라운 사랑을, 그 틀림없는 용서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주권자 되는 것이 구원의 출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 되지 않고 선과 악을 나의 이해와 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자에게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악을 미워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악을 통분히 여기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악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을 슬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와 어려움을 면하게 된 나의 입장이 이렇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종업원일 때에는 사장이 불평한 대우를 하고 그러면은 막 그 악을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불평하던 사람이 자기가 높아져서 사장이 되면은 아이고 내가 되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네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이 되고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선악의 기준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예, 절대 심판자 기준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판단을 받지 못할 때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판단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의롭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가 정말 판단자 심판자 맞으시는가 의문될 때가 있어요.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의문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문이 가장 잘 나타나는 시편이 시편 73편이에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참 시험 들 뻔하고 힘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을 막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후손도 잘 되는 걸 보니까 도대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킨 것이 아무 소용도 없구나 이렇게 이제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사람이 이제 해결을 얻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잠시 형통한 것 같지만 미끄러운 자리고 사람이 꿈에서 깨면은 꿈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뭐 심란한 일이 있어도 다 잊어먹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깨실 때에는 그 이런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될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았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통쾌하고 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과연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신 한 후에 그런데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악인의 결국이 심판인 것을 깨달은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자리를 원했는지 깨달은 것이에요. 악인이 형통한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구나. 나도 웬만하면 그렇게 되기를 원했구나.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을 저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했구나. 저 사람들의 형통이 내 것이 되었으면 구원을 얻을 것처럼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미끄러운 자리에 두셨고 꿈과 같이 허망한 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산란하고 두렵고 양심에 찔렸다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출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 형편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두려워졌다고 해서 스스로 돌이켜 반성해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위에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 그분에게서 위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에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용서하는 것이 참된 용서고 우리끼리 아무리 위로해봐야 우리끼리 아무리 만들어봐야 심판하시는 그 권세를 가진 분이 용서하셔야 무죄라고 해야 됐다고 해야 진짜 된 거잖아요. 심판하시는 그분이 구원하셔야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려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은 감사함으로 누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알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외하는 그것이 선악과인데, 그 말씀보다는 그 은혜보다는 내가 따먹고 선악을 분별해야 되겠다, 내가 따먹고 지혜로워지고 내가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선악과 죄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선해지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수련해도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의 신발 끈을 들어서 자기 몸을 들어 올리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잔뜩 묻은 손으로 걸레로 깨끗이 닦으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성경의 처음과 끝은 그 일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용해서 한 군데 모여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흩으셔서 하나님이 택한 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한 메시아 구세주를 통해서 온 세상 민족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교만해지려는 그 마음을 낮추시고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긍휼 가운데 붙들고 계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구원할 길이 없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의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이름 하나만으로, 그것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의로운 사람들로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붙드시고 가르쳐 주시고 눈물 흘리고 혼내기도 하고 다시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죽이신 얘기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불태우시는 그 거룩하심이 내 안에 있는 악도 불태우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거기서는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의 삶 가운데 모시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제가 드라마는 안 보는데요, 노래하는 프로그램이랑 이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때나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그런 예능은 가끔 봅니다. 근데 그 무슨 프로그램이냐면은 코미디언 둘이, 웃기는 사람 둘이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뭐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 사정도 들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만나보고 어르신들도 만나보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보고 뭐 사장들도 만나보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주는 한글날이라서 한글을 배우는 외국 사람도 만나보고 또 어디를 갔냐면은 양원 초등학교인가 하는 곳에 문해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어릴 때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서 한글을 깨치지 못한 어르신들한테 국민학교 과정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아시잖아요. 그 한글 깨치지 못할 정도로 한글은 사실은 뭐 사흘이면 배운다고 하는데 그것도 빼앗지지 못할 정도로 고생을 한 분들이죠. 전쟁 통해 보릿고개 속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열두남매 맞딸이면은 어디 학교를 가겠어요. 그냥 어릴 때 식모살이 가서 집안을 돌보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거기서 졸업한 분들이 5만 명이랍니다. 지금까지. 깜짝 놀랐어요. 5만 명이래요. 그 한글을 못 읽는 거는 진짜 자식한테도 창피하대네요. 그래가지고 자식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르면 못 갔대요. 혹시 뭘 쓰라고 그럴까봐. 서류에 이름 쓰라고 그럴까봐. 은행에서도 저축을 못했대요. 자식이 혹시 우리 엄마가 한글 모르는 것을 알고 창피해할까봐 어떻게 해서든 감추려고 평생을 지냈대요. 근데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진짜로 사슬에서 풀려난 것처럼 그렇게 좋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부 얘기가 나왔는데요. 둘 다 한글을 못 깨쳤어요. 그러니까 엄청 고생을 한 거죠. 어릴 때 이제 소개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결혼하기가 싫었대요. 내가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고. 근데 할머니가 먼저 대시를 했대네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뭐 능력이 있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아서는 아니죠. 근데 얼굴이 너무 선하게 생기고 천사 같아서 이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 70이, 80이 다 거진 다 된 할아버지 얼굴이 진짜 천사 같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왜 국민학교를 못 갔냐면은 12살 때 전라도가 고향인데 서울로 식모살이를 갔대요. 서울로 식모살이를 갔는데 그 주인집이 젊은 부부였는데 밥을, 방에 불을 안 떼주더래요. 그리고 밥을 주인집이 먹는 밥하고 다른 밥을 주더랍니다. 요즘에 개들도 그렇게 안 주는 밥을 줬대요. 동태 대가리만 해가지고 뭐 밥이랑 죽같이 끓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데펴주지도 않고 꽁꽁 언 밥을 냉골 그 방에서 먹게 했대요. 그래서 그 밥을 먹고 덜덜 떨면서 냉골 방에서 누워있는데 너무 서럽고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고향에 편지라도 한자 쓰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지낸다고 편지라도 쓰고 싶은데 편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3년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오빠가 왔대요. 소식이 연락이 안 되니까 찾아와서 그것을 보고 당장 내려가자고 당장 나 따라오라고. 근데 주인집이 그러더래요. 내가 2만 원 주고 샀으니까 못 보낸다고. 오빠가 가난하지만 내가 만 원은 수중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부려먹은 거 만 원이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만 원을 탈탈 모아가지고 이렇게 치르고 데리고 내려왔대요. 네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글을 배워가지고 그 학교에서 글을 배워가지고 글짓기를 하는데 옛날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 아줌마한테 왜 그랬냐고 이렇게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주인집이 둘이 부부싸움을 하면은 분에 못 이겨서 분풀이를 하려고 뾰족구두로 그 어린애 발을 막 찧어가지고 발이 퉁퉁 붓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고 막 이런 글을 썼어요. 얼마나 막 그 가슴이 아픕니까? 근데 막 그 얘기를 듣더니 코미디언들이 웃기는 사람들인데도 의분을 참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직접 듣지 않아도 말솜씨 없는 사람 얘기를 들어도 막 얼굴이 막 그런데 마음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서 되겠냐고 할머니 이제 이 텔레비 저 사람 그 사람들 혹시 볼지 모르니까 한마디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평안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아 주인집 아줌마 당신도 어디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안하게 평안하게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나쁜 말 한마디 안 하시네요 하고 감탄을 했는데요. 제가 그 사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용서했다는 게 뭐 무슨 나쁜 얘기를 안 했다는 게 나쁜 마음을 안 먹었다는 게 감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할 때는 할머니 얼굴이 잠깐 굳어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고생하는 얘기를 하는데도 이 할머니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진짜 행복해요.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한글날 프로그램이니까 기억니은 뭐 이렇게 스티커가 있는 판을 주고 제일 소중한 단어를 가나다 그거 가지고 맞춰보라고. 그럼 계속 그렇게 그랬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정, 어떤 사람은 뭐 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소중한 단어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 보고 제일 소중한 단어를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박묘순 할머니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았다고 이 할머니 때문에 내 와이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근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세상의 부도 세상의 어떤 고생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이제 사랑, 그 좋아하는 단어를 쓰라고 하니까 뭐 사랑하는 참 착하고 감사한 나의 신랑 누구누구누구 뭐 이러다가 가나다 그 글자가 모자라가지고 막, 예, 막, 뿌, 막 만들어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고생이 그 주인집 아줌마 아저씨의 악함이 아무 힘이 없더라고요. 그것보다 철저하고 그것보다 완전한 복수는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었으면 그 악한 주인집 아줌마 아줌마가 아저씨가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었으면 그러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평강을 얻었어요. 그 사랑으로, 그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려우시지만 한없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가득 채울 때 우리 눈에 그 길밖에 안 보이고 우리 눈에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 우리의 모든 섬김은 그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자랑은 그를 기뻐하는 것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구주 자랑될 때 세상의 악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구원의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기도대로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보내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사오니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옵소서. 교회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교회에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이다.